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늘이 강물 위에 눕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늘이 강물 위에 눕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그런 시입니다. 이 정호승 씨의 시인데 수선화에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 속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외로움의 감정을 아주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외로움 속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최근에 외로움을 경험한 일이 언제인가요? 오늘은 한 외로운 남자 청년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녀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얼굴도 아름답지만 마음씨도 아름답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약혼한 후에 이제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일터에 나갔으나 일손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청년은 정말 난생 처음 큰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는 어떤 남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아기의 소식이 이 청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외로움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한순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은 그 외로움에 빠질 수 있고 그 외로움에 휘둘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셔요. 다른 이름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난도 기쁨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도 기쁨의 순간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웃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에게 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우시고 그래서 결국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들이 미국 육사를 다녔어요. 근데 육사는 마지막 졸업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간 잠을 자지 않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군장을 메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는 집에서 침대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힘겨운 행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간 철회했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저 분의 마음속에 있는 저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걸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걸음을 걸으시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신다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출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설 때는 좋지만 조금 나서고 벌써 힘들었어요. 왜? 광야 생활해야 되니까. 광야 생활 해보신 분 있나요? 제가 한 번은 워커힐에 무슨 모임에서 갔더니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목사님 반가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광야대학 졸업하고 왔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 얘기죠.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따뜻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 지독하게 덥고 그냥 살이 타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 생활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들이 더울 때에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돌보며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며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없이 쌓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끝없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깨우쳐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는 친히 찾아와 주심으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어떻게 하면, 얼마나 잘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제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기억하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것은요, 그걸 보고 율법 영생이라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평생 맑은 웃음 한번 지켜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 얻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사실 절에 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분도 하나님 믿고 살았죠. 그러나 율법의 영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스스로 다 비웠다는 거예요. 텅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텅 비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힘이 있으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는 죄 하나 없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자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 모든 것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우리는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이랬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어떻게 해서 오신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리인 마태 집에 가서 식사했더니 그 소식으로 듣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하룻밤 잤더니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비난하고, 여러분 죄인과 함께 살고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의의를 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의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거 나눠줄 수 있어요. 누가 힘든 짐을 지고 있으면 대신 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의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자기의 의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 그분은 의인이지만 죄인이 되기 원하셨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오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기쁨과 감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두 번째는 고난 중에 동참하심으로. 고난 중에 동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남아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겠죠. 결국 밀려드는 그 물에 의해서 배는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물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배에 타시더니 하시는 말씀.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데 그 순간 바다가 그 명령을 듣고 풍랑이 그 명령을 듣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감탄했죠. 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의 능력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가? 소스라치게 놀랬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제자들 향하여 그날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런 풍랑이 밀려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풍랑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풍랑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 풍랑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바로 그곳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 얘가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상태를 조사한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암이래. 아니 나이 들어 암인 것은 보았지만 어떻게 어린 아이가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남편도 1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이 아이를까지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오늘 수술 받는 날이라.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1층에 가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도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는 거야. 근데 뒷모습을 이렇게 딱 보는데 마치 요셉에게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님을 내게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마음에 믿음이 쌓이니까 두렵고 불안하던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이가 있는 침실에 갔더니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살 수 있어? 엄마, 나 살 수 있는 거야? 그때 이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야. 담대하게 선포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엄마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평화를 누리고 가서 수술 잘 받고 지금 씩씩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시지.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도 영성도 훌쩍되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온 사람입니다. 제게 주일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예배를 마치고 저 밖에 서 있을 때.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나가죠? 나갈 때마다 그분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가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걷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감격스러워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까? 세 번째는 영원히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셔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듣고 반응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가슴속에는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뒤부터 제자들이 뭐 편안했냐?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에게는 끝없는 핍박과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요. 그들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뻐했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달라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사도 바울. 제가 이번에 성경 순례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박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더라고. 특별히 누가 박해는지 아세요? 동족들이 반대, 유대인들이 반대했어. 아니 낯선 땅에서 동포를 만나면 기쁜 거 아니에요? 더 공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고린도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발로 차고. 그래서 그 밤에 야, 이 밤에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밤에 튀어 머물러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찌 내 일인가? 주님의 일이지.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쓰신 분이 주님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위대한 삶이지.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 했으니 누가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안 떠났어요. 딱 붙어 있었어요.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계속해서 번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도 이게 생생한데, 그 엄마와 딸이 이제 둘이 이렇게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를 열심히 했는데 또 돌아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예, 숨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이 세상에 이제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빈소를 마련했는데, 빈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뒤에서 쿵쾅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나? 그리고 봤더니 한 사람이 어깨에다가 조화를 메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 세웠어요. 그래서 가왔어요. 어디서 왔나? 그래 봤더니 충신교회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이야! 교회에서 이걸 알고 이렇게 보냈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또 목사님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그 후에 제가 간 거예요. 제가 갔더니 이분이 달려나와서 저를 안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죠. 아, 이분이 어머니하고 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참 슬프가. 이런 생각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참 울더니 정신 차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감사해서. 뭐가 감사한가요? 이분이 한 얘기, 목사님, 사실은 저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교인들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지역예배도 나간 적이 없고 봉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서 운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 이제 마치고 저는 왔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주일날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슬픔보다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이렇게 쫙 가라앉고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다는 확신도 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해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무슨 부탁인가요? 저 이번에 많은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요, 근저팀에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위로하는 일에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마치고 집에 와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생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군요팀에 연결했죠. 혹시 여러분의 생을 살다가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외로움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의 역사하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기쁨과 감격으로 부요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이가 없고 이 세상에 나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덕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